그 사울과 다윗에 이어 지혜왕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되죠. 그 북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에 멸망하기까지 총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들 모든 왕들이 다 악하다고 극악무도하다고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피로 범벅이 되고 왕의 계승이 순조롭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탈전을 벌이며 서로 죽이고 그렇게 하면서 쟁탈전으로 이어진 그런 아주 피범벅이 됐었다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반면에 그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까지 총 그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20명들 중에 8명의 왕들은 선하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상을 부수고 성전을 청결케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물론 남유다에서도 그 아달랴라는 사람이 그 왕족의 씨를 말리려고 한때 그렇게 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렇게 왕의 계승이 순조롭게 이어지는 그런 남유다 왕국이었죠. 그렇게 북이스라엘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남유다의 왕국을 보여주는데 이를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처음에 보면은 왕의 아니 그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 남유다 왕국의 계보만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씨에 의한 남유다 족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행하는 그런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남유다 마지막 선한 왕, 요시아 왕 이후에 멸망하기까지 총 4명의 왕이 이렇게 더 나오는데 그 4명의 왕들은 다 악한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 23년 동안 멸망하기까지 23년 동안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듣지 않았죠. 에스겔 선지자, 오늘 저희가 읽은 에스겔 선지자는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근데 솔직히 시드기야 왕은 이렇게 계승된 게 아니고 바벨론의 나라가 그냥 세우는 꼭두각시 같이 세우는 왕이었습니다. 그 시드기야 왕 바로 전에 왕이 여호야긴이었는데 이 여호야긴의 왕이 잡혀간 지 바벨론에 잡혀간 지 5년째 되는 해 에스겔이 선지자로서의 부름을 받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100여 년 전에 멸망을 했고 이제 남유다 왕국의 멸망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시기였죠. 그 바벨론이 남유다를 1차 침공을 해서 그때 똑똑하고 젊은 그 지위 있는 사람들을 많이 끌고 갔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약 8년 후에 2차적으로 또 백성들을 다시 포로로 끌고 갈 때에 그때 에스겔이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예언은 바로 에스겔 선지자 자신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벌써 포로 신분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너무 암담하고 전혀 희망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자기 자신도 포로의 신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변을 둘러봐도 전혀 희망이 없고 모두가 다 포로들이고 신분이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시대적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나마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외침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야,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러한 희망이라도 있었다면. 예. 근데 이런 것도 전혀 없었죠. 전혀 어떤 희망이나 의지도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뭐 어차피 우리 다 멸망했고 앞으로도 뭐 희망도 없고 멸망할 건데, 과연 에스겔 선지자가 혼자 생각하기를 나 혼자 아무리 외친다고 한들, 나 혼자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산다고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들지 않고, 심지어 뭐 많은 그런 휴지를 많이 버리는 사람들 중에 과연 내가 휴지 하나 주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나? 나 혼자 열심히 한들 사람들은 그렇게 열정적이지도 않고 그저 적당히 섬기고 적당히 하고, 예, 그렇게 하는데 과연 나 혼자 열심히 한들 뭐가 달라지겠나?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러한 질문들을 한 번쯤은 우리가 해보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니까, 너 사람아 비록 내가 가시와 찔레 속에서 살고 정갈대 가운데서 살고 있더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들이 하는 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하는 말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 앞에서 너는 떨지 말아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에스겔이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에스겔 주변의 상황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가시와 같고 찔레와 같고 또 정갈대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 찔레, 정갈 다 모두가 이렇게 날카롭죠. 그 말씀은 즉 서로가 서로를 위협하고 찌르고 상처 주고 목숨까지 위협하는 정갈,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본 적은 없지만 상당히 그 독이 위험하다고 하죠. 되게 치명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양심이, 성격이, 삶이 이 가시와 같다는 거예요. 찔레와 같고 정갈과 같아요. 그런 상황이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거죠.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을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냥 외면하고 그냥 뭐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런 정도였다면 뭐 그나마 좀 괜찮았을지 모르는데, 그냥 목숨까지도 위협당하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뭐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상황이고 뭐 욕을 하고 박해를 하고 때리고 뭐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거는 확실한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만약에 그러한 상황을, 그러한 반응을 보인다면 과연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갈 수 있을까? 6절 말씀에 이어서 7절 말씀해 보면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오직 너는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든지 말든지, 사람들이 노려보고 외면하고 심지어 욕설을 하더라도 그거에 상관하지 말고, 예, 우리는 그저 열심히 묵묵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인내가 크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그냥 용서해 줄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회개를 하지 않고 회개조차 할 이유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시겠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책찍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해가 없다면 그냥 패역한 자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남유다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었지만 지금 또 계속해서 우리가 구약을 통해 알고 있는 그 정보지만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져 있고 헤어나질 못하고 전혀 희망도 없어 보이고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 3절 말씀해 보면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곧 나에게 반역만 해온 그 민족에게 보낸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처럼 이날까지 나에게 죄만 지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고는 하지만 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 믿음대로 살려고 한다고 하지만 뜻하지 않게 또는 그 미혹에 못 이겨서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나는 죄만 지을까? 왜 유혹을 미혹을 이기지 못할까? 만을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나약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고 담대하게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회개를 통해서 그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나약함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예,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것이 그 얼마나 어리석고 예, 이기적인 생각인지. 남유다 백성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세대와 세대를 거쳐가면서 그냥 죄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완악해졌고 무뎌졌고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제는 뭐 하나님께서도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내버려 두게 되시는 거죠.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좌절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담대하게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기만 하면 사방으로 둘러싼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는 이웃 그런 이웃에서 사방으로 둘러싼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뭐 눈길 주고 욕을 하고 외면하고 시기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막 가시와 같은 찔레와 같은 정갈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심신이 많이 이렇게 상처받고 지치게 될지라도 그런 군중 심리에 휘말리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담에 빠지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그 아주 암담하고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에스겔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희들이 그러한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감당하게 해주시면 우리의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발버둥 칠 때에 정말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주변 사람들이 정말 가시와 같은 존재, 찔레와 같은 존재, 정가가 같은 존재 그런 상황에 우리가 둘러싸임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하게 에스겔 선지자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